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주 달려주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0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문으로 버젓이 들어가는 사람은 양을 치는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가 우리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온다. 그는 자기 양들을 모두 데리고 나온 다음 양들을 앞서간다. 그러면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그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으나 그들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도둑이고 강도다. 양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가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그는 들어오고 나가며 넉넉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오로지 훔치고 죽이고 부수려고 온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 그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다. 그러나 싹구는 다르다. 그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면 늑대가 양떼를 덮쳐서 양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 그가 도망치는 것은 싹꾼이어서 양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 내게는 이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면 양떼도 하나, 목자도 하나만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내 목숨을 되찾을 것이다. 어느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그것을 되찾을 권한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나뉘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그는 귀신 들려 아주 미쳐버렸다. 무엇하러 그의 말을 듣겠는가? 그러나 다른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고칠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뜰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의 둘레에 모여들어 말하였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준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니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한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시다.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 사람들은 이번에도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큰 기적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었다. 기적들 가운데 어느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이 보여준 어떤 기적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한나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율법서에도 너희가 신들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라고 쓰여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결코 깰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면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동네에 머무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요한은 표적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출애굽기 제2장.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우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 양 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 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루에게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 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루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써주세요.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in, author, Session 5, Mary.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먼저 영어로 한 문단씩 듣고 우리말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character,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장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We have been looking at the amazing life of Mary, a young girl of great faith, who God chose to be the mother of His Son here on earth.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소녀 마리아의 놀라운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We pick up Mary's story with the man she is engaged to, Joseph.
오늘은 마리아가 정하는 남자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While Mary was expecting her baby, Augustus Caesar called for all people to be counted. You are ordered to go to your ancestor's home to do this.
마리아가 곧 출산하게 되었을 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호족을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 조상의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Since Joseph was also of the tribe of Judah, the couple traveled to Bethlehem. Let's look in Luke chapter 2.
요셉 또한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으므로 그 부부는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Joseph registered with Mary because she was engaged to marry him.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혼했으므로 그와 함께 호적을 등록했습니다.
While Joseph and Mary were in Bethlehem, the time came for her to have the baby. She gave birth to her first son. She wrapped him up well and laid him in a box where cattle are fed. She put him there because the guest room was full.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Only animals surrounded them to look upon the face of the Christ, this tiny little helpless one would one day save the world.
이때 동물들만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위해 둘러 있었습니다. 이 작고 어린 보잘것없는 아이가 언젠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Later, shepherds came and visited Mary and Joseph. They took them. A host of angels visited them and said Jesus was the Messiah and Lord. Mary thought about these things in her heart and tried to understand them.
후에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천군들로부터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와 주님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 뜻을 깨닫고자 했습니다.
When their baby was 8 days old, Mary and Joseph had him circumcised and named him Jesus as the Lord commanded.
그 아이가 난 지 8일 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At 40 days old, they took Jesus to the temple to be presented, as was expected in the law of Moses, to be made pure.
난 지 4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나온 대로 정결례를 행하려고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While at the temple in Jerusalem, they met Simeon and Anna. They were two people who had long awaited to see the Messiah.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습니다. 그 두 사람은 메시아 보기를 오랫동안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Magi, or wise men, came from the east to worship Jesus, and they found him by following a star. They had been to see Herod, a ruler in the land.
동방 박사들은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만나러 별을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땅의 통치자였던 헤롯 임금도 만났습니다.
Herod asked the Magi to find Jesus so that he might worship him too, but Herod really wanted to kill Jesus. He was jealous of him.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를 찾거든 자신도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예수를 죽이기 이함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시기했습니다.
Matthew 2 verses 12 through 19 read.
다음은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God warned the wise men in a dream not to go back to Herod, so they went home to their own country another way.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After the wise men left, an angel from the Lord came to Joseph in a dream. The angel said, "Get up, take the child with his mother and escape to Egypt. Stay until I tell you to come back." Joseph stayed in Egypt until Herod died.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Mary and Joseph came back to Nazareth and raised Jesus there. They then had children together, according to the scriptures. Imagine Jesus was an older brother.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으로 돌아와 거기서 예수를 길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예수 외에도 다른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그들의 맏아들이었던 것입니다.
Mary raised Jesus knowing he was both a little boy and the Son of God.
마리아는 예수가 어린 소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를 키웠습니다.
As a young girl, she had to endure what people surely said about her engagement and marriage to Joseph, being pregnant and not married, childbirth in a stable, having a newborn and fear for the life of her child, and a big move all in a short time.
아직 소녀였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들을 다 감수해야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 구유에 누이고 그 아이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피신해야 했습니다.
What we know is that through it all, Mary trusted God. When our lives seem out of control, where do we put our trust?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to learn some more about Mary, the mother of Jesus.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시간에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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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이집트로 피난한 주님의 가족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Down in my heart to stay. 동방 박사들이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보러 갔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지요. 헤롯이 그들에게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헤롯은 그 박사들이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신 대로 다른 길을 택해 고구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너무 화가 나서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이기로 했어요. 그러면 예수도 죽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헤롯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헤롯이 엄청나게 많은 남자 아기들을 죽였지만 예수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을 택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후 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날 밤 당장 떠나야 했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 천사는 요셉에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 아기를 죽일 때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예수를 지켜주셨어요. 헤롯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헤롯이 죽었다고 알려주실 때까지 이집트에서 마리아와 예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나사렛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는 자랐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은 종들을 시켜 혼인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을 불렀으나 손님들은 오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초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하여라. 가장 좋은 소와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저마다 자기의 일을 하러 갔다. 한 사람은 밭으로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장사를 하러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매우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모조리 불태웠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다. 내가 앞서 초대했던 사람들은 내 잔치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모두 청해 내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래서 종들은 거리로 나가서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았다. 종들은 이 사람들을 잔치가 차려져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가운데는 선한 사람들도 있었고 악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잔치집은 사람들로 북적대었다. 임금이 사람들을 둘러보러 들어왔다. 임금은 잔치자리에 걸맞지 않은 차림새를 한 사람을 보았다. 임금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여보게, 자네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나? 자네는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에게 명하였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어두운 밖으로 내던져라. 그가 거기서 슬피 울며 괴로워 이를 악물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비유의 중요성은 이 비유에는 오늘 우리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귀히 여기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했지만 배은망덕하게도 이 엄청난 특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사랑의 대상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론부터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자신의 혼인잔치에 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복된 잔치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참여한 사람들조차도 주인이 주는 예복을 거절함으로 어둠에 던져지는 절망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계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비롯한 유대인들과 오늘 복음에 초청된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입니다. 은혜의 초청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결혼한 부부로 묘사하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방과 불륜을 저지르며 혼인관계를 지켜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비유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보다 더 분명한 혼인잔치의 예는 예수 기도와 신부에 대한 예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의 중요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잔치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잔치는 물론 혼인 잔치임에 틀림이 없고 천국을 최소한 비교해서 가장 호화로운 혼인 잔치로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비유에서 특이한 것은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라는 사실인데 물론 여기에 비유되는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혼인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임금은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에 이미 청한 손님들을 종들을 통해 부르러 보냈지만 거절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아로의 초청으로 주로 구약의 선자를 통한 초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언약의 위반입니다. 사람의 잔치는 늘 한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은 초대되는 손님에게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된 혼인잔치,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천국뿐입니다. 하나님은 거역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온 인류의 혼인 예식을 위하여 소와 살찐 짐승보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매주 천국의 떡인 주님의 살과 천국의 잔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면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념을 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6절이죠. 거절되고 묵살되는 사랑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고 맙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 4절에 종들을 통한 초청이죠. 임금이 종들을 통한 그만큼 위험 있는 부름이었음에도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언제나 세상 일에 더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과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은혜로 초청하신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들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런데 임금의 초청에 응답하는 대신 임금이 보낸 종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보낸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배설하신 혼인잔치에 합당치 못한 자들로 자처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다리고 구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된 사랑의 초청에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청한 사람들의 합당치 못한 사람들로 자처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오게 되었는데 다음 부분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바울의 권면과 같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빌립보서 1장 27절의 당부에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은혜의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먼저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을 형벌하였어도 혼인잔치가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의 대상은 확대되어서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이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데서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됩니다. 여기 사람을 초청하는 모습을 표현하기를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9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편견 없는 사랑과 긍휼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류는 본래 전혀 잔치에 초청될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는 사람들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예식에 초청한 사람은 사거리, 본래 의미가 사방이 다 열려있는 사거리처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든지입니다. 10절은 한술 더 떠서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선한 자, 즉 의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악한 자들 모두를 초청하시는 조건이고 역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역사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뒤에 이어지는 말은 만나는 대로,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 그의 성격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겁니다. 이제 잔치자리가 손님으로 가득한 모습을 임금은 친히 오셔서 둘러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예복을 준비해 두었음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이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잔치는 잔치에 예복까지도 주인이 마련해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인데 바로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혼인잔치 예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3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순종은 동시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구원의 예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하면 반드시 쫓겨남을 당할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지만 이 어둠의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선과 악이 함께 하고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더불어 하늘로부터 재림하셔서 공존하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먼저 뽑아내어 본문의 내용처럼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의의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러한 말씀을 상고한 바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3장 49절에서 50절이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복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들러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적은 무리로 남아서 주님의 이 위로의 대상자들이 되시고 택함받은 은혜를 잃지 않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전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라디오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를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직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방송을 통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육체적인 매력과 물질적인 성취와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풍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시류에 따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창조주의 섭리를 더듬어 찾아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는 그러한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전파를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들으며 복음과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믿음을 싹 틔우고 성장시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 접어든 사람은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방송이 가능하도록 아낌없이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발걸음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이러한 기도가 가능하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